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여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20분 정도 인사할까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네. 우리 오상식 집사님 아드님 되시나 봅니다. 그죠? 예, 큰 아드님 되세요? 둘째 아드님 되시. 큰? 예.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이번에 10명이 코스타를 갔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더 많이 가셨으면. 제가 사실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야, 우리 청년들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이 갈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7월 한 달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지난주 유월절, 오늘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다음 주는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서 바로 만나는 이렇게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적인 은혜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왔네요. 우리 준하고 조이스가 뒤에 있는데, 야, 마리아가 시카고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저들의 좌우에 배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영화 쉽게 기억나십니까? 쉽게. 예. 그리고 쉽게 영화관에서 했었고요. 이렇게 뭐 명절이나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TV, 그 MBC, 그 뭐죠? 문화극장입니까? 명화극장 같은 데서 한번 하는데 그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쿵푸 팬더, 슈렉을 만든 드림웍스에서 이집트 왕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자, 그것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와 영화화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홍해를 가르는 장면은 거의 압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가시면서 그 앞에 가시죠. 자, 그것의 증거로서 앞에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사실 그 기둥이 다른 두 기둥이 아니고 같은 것이죠. 다 여호와의 영광이죠. 뭐 밤이 오려고 하니까 구름이 싹 사라지고 불이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름이 덮고 있듯이 그 밤이 되면 그 영광이 빛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14장 전반부, 사실 14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14장 우리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이제 다 떠나죠. 그때 얼마나 급하게 나오면은 그들이 떡 반죽그릇 그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고 그것을 그 병을 옷에 싸서 그대로 메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집트의 아주 그 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 노예죠. 자, 그들이 나갔다는 것을 이제 직접 듣게 되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큰 산업이 나갔는데 다시 잡아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다시피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세상의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두렵게 하고요. 그리고 끈질기게 여러분의 약점들을 파고 끈질기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이 유혹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앞서서 행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만 만약에 집중했더라면은 뒤에서 누가 쫓아와도 무엇이 달려오든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앞에 앞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데 뒤에서 무엇이 달려온다 해서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흙먼지를 휘달리면서 병거만 600승입니다. 병거만 600승이 탱크가 600대가 이렇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보니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원망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의 패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말의 패턴은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잠깐 기뻐하다가 곧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유월절 하루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 그 애굽이라는 것이 지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그 성화의 치열한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애굽과 같은 그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힘을 가지길 원하는 그 욕망들 그것을 뽑아내는 시간은 우리의 평생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죠.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죠.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창세기 강의를 이제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갈라진 이 마른 땅을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앞서 가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니까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바람이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애굽의 군대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지만 그 후변에 이스라엘 쫓는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그 폭풍우 앞에 그들은 질퍽한 땅에서 그 수레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자기들과 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건너가고 나자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가리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물백이 막고 있던 바다의 물백이 허물어지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쫓아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는 그 세상의 세력들이 그 물 가운데서 죽어 있는 저주와 심판의 바다 가운데서 죽어 있는 것을 그 구원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 그리고 그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 사건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 지금의 이집트 사람이죠. 이집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집트, 지금에 있는 그 이집트 그 민족들, 그 나라만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셨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죄송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서들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이사야에 쓰여질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초림의 때를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종말의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말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산다 이야기를 하고 사도 베드로가 종말의 때를 산다고 그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때를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말의 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지금 여기 나오는 애굽과 아수르는 무엇인가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표화해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를 보여주면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무리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사역이 성취된 그때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성경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피에 특별한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코리안들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를 믿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표하면서 모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도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모세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이스라엘을 그 죄된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지 메시아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마저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훌륭한 성경 인물들마저도 연약함이 늘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실수가 있고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예표하고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러나 그 다윗이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러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네가 서른도 50도 안 된 그 젊은 주제에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고 이 말씀을 하니까 돌로 이렇게 던지려고 하죠. 예. 바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구속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의 측면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그냥 바다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때는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그 바다가 성도들을 삼키는 죽음, 심판을 상징하죠. 그 바다 가운데서 부르짖고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신약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바다가 삼키려고 하죠. 갈릴리 바다가 삼키려고 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죠. 바다는 바로 심판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 보여져 그죠? 죽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애굽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에 갈라진 그런 마른 땅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애굽의 측면에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모습이고 가나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곳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침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제가 이 시카고에서 급하게 내려왔더니 목이 아주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한번 우리 이 출애굽 장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져 있죠. 그죠? 바다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기듯이 들어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그 구름이 덮고 있잖아요. 그죠? 바다와 구름의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모세에게 속하여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모세에게 합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죄 많은 그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듯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바로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침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침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성도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우리 봄에 있었던 침례식 가운데서 우리 조이스가 침례받을 때 우리 침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침례라는 것은 물은 죽음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나오시니까 왜 나오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Make sense.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품으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물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것임을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예수님이 그 가운데 품으시고 죄인을 대표하셔서 물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것이 침례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내포해서 대신 받을 때에서 내포적 대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inclusive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이름을 품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결국 무엇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종말적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존재하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죠. 다 쏟아지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물을 다 받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대신 받으셨지만 의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그 가운데 같이 달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다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의 바다를 통과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통과해 나갈 때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스스로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통과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공짜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치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귀한 것을 그냥 받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네.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이 이집트 왕자나 볼 때마다 홍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와,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홍해 갈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차원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죠. 단순히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문제를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것이 내 삶의 홍해입니다. 내 삶의 바다입니다. 갈라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의 현장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 문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그 문제의 유일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바로 그 홍해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기갈기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구속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영생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물론 없지만은 그래도 경중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눈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가진 사람도 좀 편하게 살 것이고 조금 덜 가진 사람 약간 불편하게 살죠.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좀 몸이 약한 사람도 좀 불편하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서든 더 건강하려고 하고 어떻게서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영생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기 원해서 하나님 저 홍해를 가르셔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아둥바둥거리는 것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심지어 건강, 재물, 심지어 자녀들 마저도 우리는 다 놓고 가죠. 그런데 바꾸고 말하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것들, 문제점들, 연약함들, 몸이 아픈 자들 낳고 싶죠.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니까 제가 기도하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모든 문제들마저도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갈 때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마저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가운데 가면서 우리는 그걸 다 놓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땅에 있는 문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과 함께 그 죄의 결과들과 죄들과 함께 뒤엉켜서 영혼을 보내게 되죠. 영벌입니다. 바로 홍해는 바로 그곳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져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유일하게 준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막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우리의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였던 자들이 건넜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삶을 숨으실 때 예수 안에 속한 자들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삽시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망의 바다를 예수님께 속하여서 이미 걷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문제들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으니까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예수께 속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바다,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이미 걷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렵나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애호사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애호사는 하나님의 은혜면은 참으로 족한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마치 우리 앞에 홍해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기쁨, 유일한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은혜에 애워싸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는 것, 그것임을 저희들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